Thank you.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들과 문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CD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반부는 우리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고 후반부는 영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I like to deliver my message in the first half is in Korean and then the second half I will deliver in English. And the text is the Mark chapter 13 verse 28 through 37. Gospel of Mark chapter 13 verse 28 through 37.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the title of the message is His Servants and the Doorkeeper.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에 일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같이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전반에 프레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입으로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축복하시사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응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예비된 백성으로 주님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뒤에 나머지 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의자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이 종을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한 양떼들을 보시사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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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종들과 문지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말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성령께서 바꿔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종들과 문지기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바로 그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칠리에서 엄청난 그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칠리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그 진도가 그 8.8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그 하이티에서 일어난 그 6.9 그 지진에 의해서 그보다도 800배 내지 1000배 가까운 그러한 그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지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칠레 그 수도 산티아고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밑으로 떨어진 150km 떨어진 그 컨셉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거기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지진 나서 완전히 그냥 레벨이 돼서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아까도 그 프레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을 꽝꽝꽝꽝 두들고 계십니다. 이제 발을 쿵쿵쿵쿵 구르시면서 주님께서 들으세요. 이 그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것이 지진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칠레의 지진 나기 바로 직전에 그 하루 전에 하루도 24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바로 일본 오키나와 그 밑에 있는 그 바다에서 6.9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그 바로 다음 날 아르헨티나에서도 6.2의 그 지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이티에 그 포르토 데 프랑스라고 하는 곳에서 프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나서 23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는데 그런지 한 달도 두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준비를 이 사인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그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하면은 벌써 이스라엘인 것을 알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징조가 무화과 나무의 그 징조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독립이 되면은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주우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젠타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8절부터 32절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의 그 주 내용은 깨어있으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그 자그마치 그 33절부터 37절까지 네 번이나 계속이 됩니다. 흔히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다른 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지기.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네 번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른 데 없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메시지 중에 그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상해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문지기. 문지기가 뭡니까? 옆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들어오는 사람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을 체크하고 이게 모르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막는 이런 것이 바로 문지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본문 34절이 이제 그 34절을 가만히 잘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지기예요. 여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종이 하나가 아니라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지기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 너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특별히 정해진 문지기가 한 사람이 종 중에서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주인이 부자면은 그러면 그 집에 종들이 많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정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문지기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사물을 맡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종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장로가 있다면 장로도 종이고 집사들도 종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다 각각 그 받은 그 탤런트대로 일들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지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문지기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종들의 생명이 이 사람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게을리 하느냐 내가 제대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 군대에 가면 그 군대의 그 제일 앞에 문을 이 그 철망을 쫙 다 쳐놓고서 앞에 이제 그 메인 게이트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보초를 쓴 사람이 헌병입니다. 헌병. Military Police. 헌병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아이디를 다 체크업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못 되는 사람은 미리 멀찌감치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허락하죠. 만약에 거기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MP가 그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죠. 불침보 24시간 그걸 또 지킵니다. 그 일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탄을 안 주는데 유독 그 앞에서 그 가드로 있는 그 도어키퍼 이 사람에게는 실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적군이 온다면은 이것을 쏴라 하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머지 종들을 다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받은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복음서에 다른 세 곳에 하나도 이 말씀 안 하시고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제 마지막 때 주님의 메시지에 집어넣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 그래서 그 문지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어떻게 쓰셨을까? 그랬더니 참 그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은 그 22장 4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전해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다 계수해. 그래서 헌금을 계수하는 일을 바로 이 문지기가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역대상 15장 그 23절 2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 베레기야와 그 다음에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레위 그 제사장들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바로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임재의 가장 소중한 법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찾아보면은 느헤미야 12장 25절 26절에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문지기로서 그 문 안에서 이제 그 따로 방을 가지고 들어가고 오르 나가는 사람을 다 파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일의 장막의 검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문지기의 역할이 그 도어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 대 그 제사장의 뜰 앞에서 있을 때 그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거기에 그 도어키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 그래서 그 여종에게 들켜서 그래서 내가 너도 바로 한패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을 지키는 자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이 큽니다. 무슨 특권이 있느냐? 특권이 권한이 주어졌어요. 정말 전시에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항상 무기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지킬 때 혹이라도 그 내 아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간첩이 온다면은 암호하고 물어봐서 대답을 못할 경우에 하시라도 그것을 총으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밤에 불침번호를 쓰다가 졸다가 걸리면 그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살입니다. 그렇게 그 불침번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자에 대한 그 군대에서 주는 그 특권과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그 authority와 그 다음에 그 power 이거를 주신 반면에 그 대신 내가 이것을 잘 간수하고 깨닫고 이것을 수행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문지기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이 문지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만약에 자살 테러가 나에게 왔을 때 요즘은 그 자살 테러가 이 차에다가 이 폭탄을 싣고 그대로 그냥 막 들고 와서 그냥 돌진해서 자기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 앞에 오기 전에 미리 보고서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 멀리서 미리 싸 죽여버려야 돼요. 가만히 와서 문 앞에서 당신 신분증을 보여주셔 하고 이렇게 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테러리스트들도 고도로 이것이 이게 발달이 돼서 자기네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고서 담벼 드는 겁니다. 차에다가 폭약을 잔뜩 싣고 그대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중동에 미군 기지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아마 미국에도 아마 그 미국 기지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 게이트 앞에 올 적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을 세워가지고 이 그 지그재그로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차를 운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거기 밀리터리 폴리스가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미리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이러한 그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또 그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모든 원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이 밤중에 멀리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밤에 그 night vision goggle 이거를 주어서 멀리서 있는 것을 이 그 깜깜한 데서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도 줍니다. 또 때로는 그 인공위성으로 satellite로 해서 그래서 공중에서 멀리 적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미리 가르쳐줘서 이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이런 그 문지기들에게는 특별한 군기가 더 세요. 교육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더 훈련을 더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보상이 더 큽니다. 이 문지기들에 대한 책임과 그 특권은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그 도어키퍼로서 크리스찬 그 문지기로서 나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의 그 권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그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다. 사신은 암바사더입니다. 암바사더 대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외교관 쪽에서 일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 나라의 대사로 가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본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래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내가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나 행동하나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본국을 대표하고 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책임은 무엇이냐? 이 책임은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그래서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에게 집안에 있는 다른 종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다음에 내 그 교회 안에 만약에 그 제일 리더가 목사님이 다른 종으로 부름 받아서 눈이 감겼으면은 평신도가 그걸 알고 그리고 깨달아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깨우십시오 하고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고서 그다음에 이슬을 깨어서 깨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 도어키퍼, 문지기들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 그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고린도 전서 12장 10절에 영분별, 마지막 때 특별히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그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이고 어떤 것이 하나 참 진리의 영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45절에 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집 사람의 그 집 사람들을 뗄 맡아서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바로 그 종이 바로 이 그 문지기의 역할을 맡은 종이다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즉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그때 거기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이러한 것을 알리는 그러한 책임이 특별히 문지기에게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2004년도에 그 2004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 그 반다아체에서 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해일이 생겼죠. 해일이 생겨서 그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타일랜드하고 저 이 인도하고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까지 이 쓰나미가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기록 통계에 의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 그 당시에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쓰나미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나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타일랜드에서 그 낌새를 알고 동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특별히 거기서 코끼리들을 많이 이제 키우는데 그 코끼리를 이제 그 쇠줄을 걸어가지고서 이제 나무에다 묶어 놓는데 이걸 다 끊고 그냥 저 코끼리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산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알고 도망갔을 거야?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 그 내추럴 그 센스 때문에 어떤 위험한 것이 닫힌다 하는 걸 깨닫고 모든 그 동물들과 쥐들과 그다음에 이 그 큰 동물들까지 이걸 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동물들의 그 깨임새를 알고 같이 따라서 산으로 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하고서 그러고서 대수롭게 않게 생긴 사람들 그 문지기의 그 메시지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쓸어서 죽었어요. 제가 인도에 그다음에 그다음 해 2004년 그 12월 26일 날 그 지진하고 쓰나미가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05년에 제가 3월 달에 인도에 갔습니다. 그때 가서 인도의 그 동쪽에 서쪽에 그 동쪽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 쓰나미의 역할을 더 크게 받았고 그다음에 동쪽은 서쪽은 훨씬 더 적게 받았어요. 근데 적게 받았는데도 제가 가서 그 인도 목사님의 그 투어를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그 어촌에 그냥 그게 다 휩쓸려가지고 거기 주일날 아침인데 그냥 다 쓸려갔어요. 432명인가 그렇게 죽었어요. 432명.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다 땅에 파묻고 그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무덤 위에 코코넛을 하나씩 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벌써 그 코코넛이 벌써 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 있는 그 현지 목사님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대부분이 거기 힌두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딱 한 명이 크리스찬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크리스찬이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부 다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인데 다 교회 가는 날인데 이 여자가 그날 따라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라고 집에서 늦잠 자는 바람에 그냥 확 쓸려가지고서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그때 싹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동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도어키퍼로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젠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는 이런 것이 더 자주 더 그리고 강하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 프리퀀시가 더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문지기는 누구냐? 내가 참 영적인 문지기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목자고 양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문지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문지기가 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작은 문지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작은 문지기가 돼서 다른 종들을 일깨우고 다른 크리스천들과 다른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들을 이제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문지기가 해야 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너무나 평범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문지기. 잠자는 문지기는 그건 당장에 총살 까머립니다. 잠자는 문지기는. 깨어서 기도하는 문지기는 바로 사탄의 그 공격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 프레드 목사님이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미혹의 영을 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의 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의 사람이 되어 있으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 말씀하시면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그 바로 문지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해서는 되질 않아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이것을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와 마지막 대결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귀에게 다 먹힙니다. 막혀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가 이걸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미리 내가 이걸 막아서 물리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마귀에게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가족에게서 내가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내 그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고 내가 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 또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으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로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이러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 사탄이 주는 것, 의심의 영,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먼저 나에게 들어올 적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쫓아버리고 물러쳐지고 우리가 여기서 초전에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문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죠. 네?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못 듣는다 하면은 그러면 그 문지기의 역할을 내가 그 뒤에 left behind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와 같이 있는 내 그 같은 종들이 똑같이 같이 뒤에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온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이제 그 결례를 마치고 나올 때, 그때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 들락날락 할 때, 그때 오직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어린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시므온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알았을까? 시므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 26절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했습니다. 바로 그 카이로스 타임에 성령이 이제 그 충만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많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결례를 치러 들어갈 때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감싸여서 감동으로 그로 임해서 따라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오시는 음성을 듣길 바라고 그다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싸워서 기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당기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 그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들이고 어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34절 35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바로 구세주인 것을 여기서 이제 시므온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바로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였어요. 이 안나 선지자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장 36절에서 38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4년을 혼자서 살면서 하루 종일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살았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그 안나 선지자에게 바로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또 봤더니 38절에 마침 그 카이로스 타임에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하여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안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84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특별히 택한 그 영적인 그 문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준비되어서 그래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딸린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깨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꼭 드립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다시 영어로 전하겠습니다. Now I'm going to share the same message in English. Today's text, as I said earlier, we shared on Mark chapter 13, verse 28 through 37. The title is His Servants or His Slaves and the Doorkeeper. This text is Jesus' end time message in Matthew 24, also in Mark 13, and also Luke 21. And in these three Gospels, Jesus talked about the last day's message, and he gives, sometimes he gives parables because his disciples could not understand well. So he used the words the servants or the slaves. In Matthew's Gospel, Jesus used the word servants or slaves five times. But in Luke's, he didn't use any words on the servants or slaves. But in Mark, he used only one words, servants or slaves. But he used another words called doorkeeper. That's what he mentioned in verse 34. I like to read in verse 34. It is like a man away on a journey who upon leaving his house and putting his slaves in charge, assigning to each one his task, also command the doorkeeper to stay on alert. I'm reading this in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because it has more explicit descriptions about the important words. I know in this awake, in King James Version or NIV, words use the words awake. But in NASB, it used the words be on alert. And I think this alert has much more sense to this particular words in a doorkeeper. Doorkeeper has a very important job, and especially in the Mark's gospel, and he says, be on alert four times. In verse 33, keep on alert. And verse 34, stay on alert. And 35, be on alert. And 37, to all be on alert. And he is so much, Jesus himself is emphasized to his disciples on the last days. And why did he emphasize so much being alert? I know what he means, at least from my experience. And when I was in Korea, I was an Air Force officer. And when I was in standby for the night duty, I'd sometimes drive to the hangar where the pilots, there are a couple of pilots, always stand by 24 hours. So when the North Korea sends the ship across the line or the DMZ, and when they have the fight, and then they called their Navy chief of staff or Army chief of staff. And then they called the Air Force chief of staff. And then they called the base commander, give an order. So these the pilots, they sleep with their full clothes on. And what we call the five-minute standby. And when they have a buzz alert, when they push the alert, and then you have to be on the airplane within 5 minutes. And within 15 or 20 minutes, you have to be on the in the air and the target. That's what the be on alert. That's what I understand when I was in the military. So this is so important, because if you neglect your duty, our armies, our navies, or the civilians being hit on the already dead. So this is very, very important as the duty of the doorkeeper. So in this sense, if you look at the verse 34 and you see these slaves, the servants, the master gave in charge. As you can see, this is a plural. His slaves in charge, assigning to each one of his tasks, and also commanded the doorkeeper to stay on the alert. As you can see that this text, this doorkeeper is one of the slaves. But his assignment, his duty is different than other slaves. And when the master is rich, he has many slaves. Some slaves work in the kitchen, some slaves work in the laundry, some slaves work in the field, and many different assignments. But this particular slave, his assignment is keeping the door safe. Because of his door is a very, this duty, responsibility is a very important. Depending upon how his job can be well done or not, all his servants can be dead. And all the master's, the properties can be destroyed. And so this is what God has called. These servants can be a pastor. These servants could be the elders, the leaders, or the lay people. But one, you can read it, the doorkeeper. Designate the duty, the doorkeeper's job. The doorkeeper word stands out, I was very curious. And originally, I did not plan this subject. I have prepared something else. But Friday, the Lord gave me this text to prepare this. And after I prepared this, and Saturday morning, we had a big earthquake. And this is by not accident. This is by God's alert and God's giving the doorkeeper's job and duty. All right? And so I immediately go back in the Bible and the Old Testament. What was the doorkeeper's job in the Old Testament? And amazingly, I found interesting the works, the duties of the doorkeepers in the Old Testament. And 2 Kings chapter 22, we find this words here. Go up to Hilkiah, the high priest, that he may account the money. He may count the money brought to the house of the Lord, which the doorkeepers have gathered from the people. So the doorkeeper, they gather all the money, they count all the money. So this is the what the Old Testament, the doorkeepers work, one of them. And the other I found, 1 Chronicles chapter 15, verse 23 and 24. It says, gatekeepers, the Levites, Berechian and Elkanah, the gatekeepers for the ark of the ark, and Sebaniah and Josephat and Nephtanel and Amasai and Zechariah, Benaiah and Eliezer, and the priest blew the trumpet before the ark of the God, and Obed-Edom and the Jehiah also the gatekeepers of the ark. And these are the Levites, the gatekeepers of the Levites, and they are keeping the Ark of the Covenant, the most important duty of the keeping the God, the Holy of Holy, and the posting that. If any of his friends or any cousins that are coming by, they are allowed to kill them, because the duty of the Levites are so important. And so these are the high priests, and they're from the Levite tribes. And also in Nehemiah chapter 12, verse 25, Mattaniah and Bakbukiah and Obadiah, Mesulam and Talmon and Akub. And they were gatekeepers keeping watch in the storehouse of the gate. And in Nehemiah's time, they're rebuilding the Jerusalem and the walls. And they're especially very sensitive who's the enemy and who's our guys. And so they have to be very keen, and they work the armors, and they also work with the shovels and then the work tools at the same time. So they have a very urgent duty of keeping the warfare and also their normal life. This is what they have done. And in Psalms, Psalm 84:10, the psalmist say, "For the days in your court is better than 1,000 outside. I would rather stand in the threshold of the doorkeeper of the house of my God than to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So the psalmist knew the blessings of as a job of the doorkeeper. And this is what the Old Testament doorkeepers work. And in the New Testament, we didn't say much the works of the doorkeeper, except this in Mark 13. The doorkeeper, but there's one word in the doorkeeper in John chapter 18, when Jesus was arrested and brought into the court of Ananias, the high priest. And Jesus was brought in a court and with a bound, with the ropes. And then Peter was trying to come inside the court. And then the slave girl, and she apparently happened to be the doorkeeper of that Ananias house. And so we don't see much of the significance of the doorkeeper in the New Testament. However, we see the importance of the doorkeeper in later in John chapter 10. I'm going to cover that later time. So as we understand, uncover the work of the doorkeeper and carrying the Old Testament work of the doorkeeper into today's life, the last days doorkeeper in the church, in my house, in my community, what is my work? We can think about two works. This is a great privilege to be appointed as a doorkeeper. It's a great power, great authority or given. In the wartime, this doorkeeper as appointed to keep the guard as a military police. As a military police, and they are given to the real bullets. They can kill if they fail the answering the password, and they're allowed to shoot them. And So they have many tools, and they have many instructions, and they have many trainings they are given to this doorkeeper. And they're constantly alert and for 24 hours, through three shifts. And they were very, very disciplined. And these doorkeepers, as you can think of them as a military police, we call MP, military police. And they are very highly disciplined. And they demand, and their responsibility is very, very heavy too. And they should be able to discern in far distance who is our guy, who is the enemy. And especially today's when the terrorists coming, and they're not coming with a terrorist looking. They disguise themselves as like our guys, the same army or the same side. So they disguise the uniforms, and they bring the big explosive on the back of the car, and they're ready to kill themselves and at the same time blow up a whole, this compound. So you have to be aware of how to distinguish, how to discern. This guy is the enemy. I have to shoot him way before coming to approach my compound, my gate. So this, the gatekeeper, the MP's duty is specially trained, specially given tools, and specially trained, and then all the instructions. So they are very sensitive, 24 hours alert, and you have no relaxing time while you're on duty. And this is the responsibility. They have given the night vision goggles, and they also given the information constantly and the satellite informations. And when they see any special move at the nighttime, and they're given the information to them. So be aware of this. So they have a privilege, they have a power, authority.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heavy, heavy responsibility. Because if you fail the job of a doorkeeper, all your armies, the military power, forces being destroyed. That happens many in U.S. Military compounds in Middle East, Saudi Arabia, yeah, several years ago, when the terrorists brought the truck full of the explosive, and the strong U.S. Marine, 256 some men died while they're in the barracks. They didn't even know. But because they failed, doorkeeper's job was failed. Same thing can happen in the church, in your house, in your ministry. And if you fail to guard, to discern, you can have a devastating side effect, or you can have a long time to recoup. And this is what the doorkeepers must do. So what we have to do as a doorkeeper in the last days, God has given the couple of things. Matthew 28:18, Jesus said, I have received the authority and the power from heaven and earth. He has received that power and authority. But he promised that only for those who was willing to do and obey and follow. Those are the ones Jesus promised, I will be with you, and I will use my power, my authority to protect you. So we have that power. And not only that, we are the ambassador of Christ. In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0, we are the ambassador of Christ. Ambassador is representing the president of your own nation. And you represent what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power. And you, of course, you closely contact with the president and also the Ministry of the Foreign Affairs. But at the same time, you are representing the whole nation. So you have that power. You are authorized to sign for the nations. So you have a privilege of that power and authority. But at the same time, you have the responsibility. As I said earlier, you have to be awake. You have to be on alert, standby alert, and discern. And if you find anything unusual, strange things, spiritually and physically, then you report immediately to your supervisor or to your command. This is what the doorkeeper's job. So that all your compound, all your base, all your military at the compound can be saved or defeat the enemies before they attack us. And this is what the God has given us to give that tool. The tool is the frui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God has given us, in 1 Corinthians chapter 12, especially in these days, we need the Spirit, the gift of the spiritual discernment. This is so, so important.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5, Jesus sai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lave whom his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on the proper time. And Jesus used very indirectly, Jesus is talking about this the doorkeeper's job. He says proper time. Proper time is the end time, the last days. And you cannot talk about the blessings all the time in the church. In the last days, this the faithful and the wise servant must blow the trumpet, must keep an alert. And this is a time that we have to be stand up and then what's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Jesus is coming. We hear the step of Jesus coming back soon. And this is what we have to tell as the faithful and the wise, or some other words, a sensible servant or slaves. And we as a doorkeeper, the spiritual doorkeeper, this is what we have to do. In 2004, right after Christmas Day in Indonesia, the Banda Aceh, there's a great earthquake under the ocean, and a big tsunami as a result hits. And over 220,000 people died because of that. And also that the tsunami hits Thailand across the thousands of miles, and then India, even to the Africa, many people died because of the tsunami. This is the message, but there are also people who survived through the tsunami. How they survived? Because they paid attention how the animals behave. When the animals behave strangely. And usually in Thailand, I read this in internet, when the Thai elephants, to use their like an ox or the water horse, and they use the elephant to their carriage, lumbers. But when these elephants they sense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and unnatural things. So pulled this chain from the trees, and then they ran away. They went up to the mountain. So there are people who noticed that, and they knew something. So they followed to the mountain, and they all survived. But for those who did not pay attention, and they laughed at him, and they all died. I visited India right about 6 months later in 2004, and it was West India. And they have a least impact of the because of tsunami, but the east side of India they have more casualties. They have like thousands of people died because of the tsunami, but in west side they have a very small number, 432 people died. When I visit the place that the tsunami hits, they're still recovering at the time, and the local pastor he showed me around. And then he told me this story. The 432 people died, and most of the bodies they recovered, they buried on the beach. And on their custom, when they bury the body, they put the coconut and they bury with them. And I saw the coconut trees start already coming up and from the graves. But one out of the 432 people died. They're all Hindus, but only one Christian person died. And I was curious, and why this person died, and he said, this is a woman. It was when tsunami hits, it was about 10:30 on Sunday morning, and he said she was lazy and she did not get up and she didn't come to church, and that's what the tsunami hits. And so, as you can see, if you're not be careful, if you not do as a Christian, you naturally you must go to church and give the service and worship God. But you do not do your job, and the death came. You see, this is what the what it happens. But for us as the true spiritual doorkeepers,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We have to be very sensitive. How is it moving, and how physically how it's moving, how the news is developing. We have to all be concerned, be aware of that. In John chapter 10, Jesus talked about himself as a doorkeeper. John chapter 10, verse 3, to him the doorkeeper opens, and the sheep hear the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and the shepherd of the sheep. And the truly, tru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So Jesus is talking, he represents himself the shepherd, and he's the door of the sheep, and he's also the doorkeeper of the sheep. And if Jesus himself is a doorkeeper, we must be the small doorkeeper too. Amen? Yeah. So it is our duty as a alert, the watchman in the dark days. We have to do our job faithfully. And this the news that we heard yesterday, the earthquake, 8.8 Richter scale in Chile. That Concepcion is a beautiful city. I went there twice in 2004 and 2005, I think. It's a beautiful city. They have a lot of vineyards and beautiful churches. I also visit there. But now it's all leveled, completely leveled. This signs, and not only that, but just right next day, Argentina, they have also 6.2 earthquake. And then the same day, Japan, they have a 6.9, is the deep down in the ocean, they have an earthquake. And China also a few days earlier, they have an earthquake. It's just all over, you know. God is pushing and pushing. What do you think, it only happens that far country or under the ocean? It can happen here too, you know. You know, geologists can only figure out when the fault, earthquake can happen. Not so. God can make the earthquake happen any place. This is God's grace that he's giving us a warning. Be prepared for that. And this is what God is giving us as a doorkeeper. We have to be prepared. And so we have to think about three things. I'm trying to conclude this. And the doorkeepers, first we have to be on alert. Be on alert and then pray. And the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s a doorkeeper. I'm talking about the spiritual doorkeeper. And when you only pray in spirit and pray in deep, deep, the level of the God's communion. And when you pray as spiritual doorkeeper, then you can avoid, you can discern the deception, the spirit of deception. That Jesus said in the last days in Matthew 24, he used the word deceiving or deception four times. The most frequent, most rampant, the devil is using the lying spirit, which is the deceiving spirit. And so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and discern. Is this true or is this devil? Is it lying? But they're not coming with a lying spirit. They're coming with just like a true spirit. You know, they quote the Bible scriptures, but at the end they produce a different fruit. So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Only way to understand, to discern, is praying. Awake and be alert and praying. And the next, and we have to be engaged in the spiritual warfare. If as a Christian, if you do not engage the spiritual warfare, you're not true Christian. Either you're a baby Christian or you're a dead Christian. And you have to be strongly be prepared and to engage, to fight. And you have a full right and authority to fight against it. But actual the power comes from God, because the spiritual warfare belongs to God. All we do is that we obey, that we encounter, we resist, and then God will come. He will defeat the enemies, the devils. So we pray, and then we engage the spiritual battle. Jesus said, be an overcomer. Overcomer. Overcome what? Overcome the devil, overcome the spiritual battle, and overcome all the spiritual difficulties. As you know, when the devil comes, they come in many, many different ways. As the brother, Pastor Fred said, it comes with our very close friends and close family members, or even the church close friends. They're coming and then using them as a troubles. And then attack our body. And then, of course, the finance. That not only that, the devil comes in our mind, our thinking. Remember what Peter did. When Peter was loving Jesus so much, but he says, Lord, don't go to cross. Don't do that. And Jesus said, Satan, rebuke. He rebuked that. Get behind me. Satan can come in and out our mind, our thinking. So put the big door lock, screen door in our mind, in our thinking. To make sure, is this coming from God or devil? The devil uses our mind when we have something skeptical, some fear, some doubt. Just get rid of it at the very beginning. If you keep entertaining that doubt and that fear, it's going to grow up. You make that the devil making the snowballs big, big inside. So you just destroy that the devil's work at the beginning. And when you have that, and Jesus said, and Garden of Gethsemane in Matthew 26, 41, says, keep watching, be on alert,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Jesus talked to his disciples, and stay awake and pray, cover for me. But they all fall asleep. And we know that when you fall asleep, you have a devil's attack. You got a temptation, and you got a trial, and all kinds of your mind is not clear, and you cannot pray rightly, and you have troubles. So that's why Jesus said, be on alert and keep praying so that you can avoid all the temptations and the trials. And so, the most powerful things that we have to do is that we have the tool, which is the words of God. We have that tool, not only tool that you keep it as safe and put him in the wrap it very nicely and keep it in a safe place. That doesn't do any work. You have the these tools and instruments. You have to use it, put to work. The work is that you obey. You read, and then you understand, and you obey. Only when you obey, then the power comes. You know, the Bible, especially the Bible God's teaching or Jesus' teaching is very paradoxical. In today's capitalistic society, only the fool people can follow this, you know. And Jesus said, when someone come and ask for borrowing the money, and he says, give to him. Who would give in the United States a give with no conditions? But Jesus said, do it, you know. When someone come in and slap your left cheek and you turn your right cheek, who would do that? And they immediately hire the lawyers, and then, you know, they have the lawsuit going on. Jesus' teaching is so unrealistic. But because this is God's word, he wants us to obey it. You know what happens? Jesus said, if you follow me, if you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then everything else, I'll take care of you. It will be added unto you. It doesn't make any sense. If we're trying to make some logic to it, it doesn't work. But only when you obey, even though you're sacrificing yourself, then God somehow miraculously bless you multiple times. I have experienced so many times. This is God's word, that's the truth. So when you obey God's word, and God will reveal His plan and the spiritual sensitivity and His blessings upon you. And I'm going to close this message with the Bible, the example in Luke chapter 2. In Luke chapter 2, verse 26, 27, 34, 35, and 36, 38, there's a good example of the spiritual doorkeeper. There's a two person. One is an old man, Simeon, and the other is an old woman, Anna. And these two sort of unknown godly person. One, this Simeon, and he, Bible says, this is what the Bible says.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and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 Christ. And he came in spirit into the temple when the parents brought in child Jesus. This man, Simeon, and he is considered as a righteous person.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And also, the Holy Spirit revealed him that he is not going to die unless he sees the Messiah. How does he know? He doesn't know, but Holy Spirit told him. Holy Spirit told him through the prayers. And that Holy Spirit told him that now you go to temple. And at that time, the temple is busy. All the time they're busy. When the people coming, they have the sacrifice, the animals, and for the babies born, and they have a sacrifice to go through the purification. Or when they have something to repent, or they have something to thankful, they always people bring something. So the temple is always busy. But among the heavy traffic, Holy Spirit says, see those young couple there? They're carrying a baby. That baby is Jesus, Messiah. And Simeon, he immediately went to that young couple. Give me the baby. I want to dedicate this baby to the Lord. And this is only Holy Spirit can do that. This because he was the spiritual doorkeeper. He was watching. He was waiting. And he obeyed. And he followed what the Holy Spirit is saying. He walked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 can talk many things, but he obeyed. He knew how to communicate with the Holy Spirit. He had the right frequency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he obeyed. And he's the only one, other than Mary and Joseph, found that Messiah, Jesus, they've been waiting, the whole Israel, the 2-3 million Israeli people, they're waiting. Come, Messiah. Another person, Anna, she is, I believe she's well over 90 or maybe 100 some years because she's been married with her husband for 7 years and then she became a widow. Her husband died for 84 years. She did not marry, but she lived as a widow and staying in the temple, today's church, all the time. What she's doing? Fasting and praying, communing with God. And the Holy Spirit said, now, go, look at the baby. And then she went over, pick up the baby. And then she testified this baby as the Messiah of the Hebrew people. You see, she is unknown prophetess, but God was used as the spiritual doorkeeper. Now, how many spiritual doorkeepers we have? God is calling today, last day, giving all the signs, he's inviting you and me as a spiritual doorkeeper. He doesn't care about the large congregation. He doesn't care about the big building. He calls each everyone, one by one. Come, come. You want to be my faithful doorkeeper? There are many, many servants, many slaves, but I appointed you as a doorkeeper. Won't you be my doorkeeper so that you can save one more soul? One more soul. He is urging you. He is asking you softly, tenderly, but very powerfully. This is what we are called to do. Today, we have to renew our commitment. Are you just a churchgoer? Are you just a regular lay Christians? Or you want to be God's chosen, divine, spiritual doorkeeper? Let's pray. Dear Lord Jesus, I'm so thankful you're calling us the spiritual doorkeeper in these last days, Lord. Lord, it is heavy responsibility. But Lord, we just look over the glory, what you have prepared for, the reward and the privilege and the power that you promised and you've given us, Lord. Lord, may we be a faithful and wise and sensible doorkeeper so that we might, when we stand before you, Lord, we might receive the command from you,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and so that we give little glory to you as we faithfully work in our job. We thank you, we give you honor, and we love you.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Amen.
Amen. Amen.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기도하십니다. 저 광고 하나 아까 빠졌는데 3월 15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다 14일 날이 주일날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점심 먹고 우리 저 양성욱 전도사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파송 예배를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같이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4일에요. 3월 14일 오후입니다. 그때 제가 자세한 것은 이제 그 시간은 저 주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크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책임입니다. 마찬가지의 특권이고 책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I just add another announcement on March 14th, which is the Sunday afternoon. We're going to have the ordination service for Joyce. And so that we're going to, in the morning, we're going to have a regular service. And then after lunch, we'll have an ordination service for Joyce. Yes. Oh, yes. Oh, that's an excellent idea. Excellent idea. Yeah. Okay. Yes. Yeah. Yes. Okay. Yeah. 그날 우리 저 선교지를 따는 모든 가는 사람들을 다 같이 이제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그때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Let's give a good praise for the Lord.